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때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그 때를 바라보며 친히 인도하시고 붙드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원치 않는 일들을 겪습니다. 뭐 불행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가볍게는 우리가 뭐 돈을 잃어버린다거나 또는 중요한 물건, 뭐 핸드폰을 잃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프죠. 마음도 아픕니다. 또 심하게는 우리의 병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거나 또는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 정말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시대적인 아픔도 있고 또한 뭐 천재지변으로 인한 그런 재앙들도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불행이 겹칩니까? 이런 문제를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 질문이 심해지면 뭐 신정론까지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이 땅에 악은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질문입니다. 뭐 누군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질문이죠. 그러나 이와 이 질문처럼 중요한 또 다른 질문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좀 고난을 없애주시면 안 될까요? 고난이 없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고난을 낱낱이 가감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한 죽음이죠.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다른 해석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신앙은 이 세상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맺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 또한 고난의 삶을 살았죠. 그는 어려서부터 쉽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에게는 10명의 형이 있었고 4명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죠. 심지어 엄마들은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치 자식을 담보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날아다니는 수많은 암투와 가시돋친 말들, 그런 행동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10명의 형들에게 또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이 선택한 일이 아니에요. 요셉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고난과 불행을 겪는 것이죠. 그냥 단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로 태어난 그 이후로 그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고 동시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서 가장 천한 노예로 신분이 갑자기 바뀐 것이죠. 외국인 노예로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뭐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서 총애를 받으면서 잘 되는가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외국인 노예, 뭐 10대 노예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가 꺼내줄까요? 누가 관심이라도 있겠습니까? 여기서 인생이 끝이죠. 요셉은 그러나 자살하거나 뭐 탈출하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해석과 다른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누렸고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을 때도 그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죠. 우리 39장 말씀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때 상황과 그때 요셉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케 했습니다. 또한 요셉을 지켜보는 이 보디발 그 집 주인에게도 아, 이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형통하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처한 상황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39절 9장 9절 말씀을 보면 또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삶의 해석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는 것으로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가 나중에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기 위해 갔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답을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정말 불행한 일들이 겹치는 요셉의 삶은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란 인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섭리를 요셉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15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야곱의 장례식을 마치고 난 직후입니다. 이때 형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이 요셉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래전 그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그 노예로 팔았던 그 죄악으로 인한 두려움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요셉이 우리를 해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장례식을 다 마치고 막상 돌아와 보니 아버지의 그늘이 사라지니 이제 덜컥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아,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쩌지?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건 45장 말씀을 보면 이 요셉과 이 형제들이 화해하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 45장 5절 말씀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용서를 베풀어야 할 요셉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미 용서가 해결됐죠. 이미 죄악이 해결됐죠.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45장 1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눈물에 그런 화해가 있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입 맞추며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화해하는 일들이 있었죠. 분명히 이런 화해를 겪었는데 형들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화해를 했지만 단 한순간도 이들은 화해의 삶을 누리지 못했고 용서를 받았지만 아니 요셉이 용서를 해 주었지만 그 용서를 단 한순간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입을 모아서 이제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 것이죠. 16절, 1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성경에는 야곱의 유언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오늘 16절, 17절에 말한 이 형들의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들이 거짓말을 했거나 혹은 이런 뉘앙스의 이런 말들을 기억해서 좀 부풀렸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전에 이제 아버지의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앞에서 용서를 다 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용서를 비는 사람이 울어야지 요셉이 왜 웁니까? 요셉이 형들을 향해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며 울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눈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이미 용서를 하고 이미 용서를 베풀었고 이미 용서를 주었는데 그들은 단 한순간도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묶여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눈물인 것이죠. 여전히 그 죄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아니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아직도 두려움 안에 묶여있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여러분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해방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눈물은 여전히 그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한 사실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묶여 살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죠. 하지만 형들은 그 눈물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울기까지 하네? 이제 상처가 터져 오르는구나. 그래서 온 형들이 다 모여서 다시 요셉 앞으로 나옵니다. 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제 그 울었다는 소식을 들은 형들이 다 몰려옵니다. 친히 와서 그 앞에 엎드리죠.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동생이에요. 그 동생 요셉에게 엎드려 비는 것을 봅니다. 죄로 인해 여전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 눈물이 그 눈물이 아닌데 두려움 때문에 그 사실을 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이죠. 잘못 아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러한 모습을 통해 어쩌면 우리의 회개가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이죠. 분명한 회개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뭐 물론 이 형들이 요셉에게 죄를 고백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앞에 42장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 앞에서 이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통역을 세우지 않았으므로 요셉이 알아듣지 못할 줄로 알고 그들끼리 이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동생을 팔아 넘겨서 우리에게 이 재앙이 닥쳤다, 이런 죄를 이제 고백한 것이죠. 하지만 간접적인 고백이죠. 요셉이 알아듣지 못할 줄로 알고 자기네들끼리 한 고백입니다. 성경은 다시금 이들을 요셉 앞으로 끌고 와서 분명한 회개를 하도록 인도합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혹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분명한 잘못을 했음에도 은근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끼리 더 그렇죠. 그런 화해의 분위기로 인해서 그들은 단 한 번도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요셉에게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아버지의 그늘로, 그 막연한 화해의 눈물로 은근슬쩍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봅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과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죄는 반드시 분명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이죠.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의 꿈처럼 요셉 앞에 엎드렸고 또한 그 엎드려서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회개를 한 것이죠. 그리고 19절부터 우리 21절 말씀, 이 회개에 대한 요셉의 말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먼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 살았던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묶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많이 보죠. 두렵기 때문에 헌금을 빼놓지 않고 하고, 두렵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고요, 두렵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과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두렵다? 잘못 가고 있는 거겠죠. 요한 1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은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으로 덮어주셨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당신들을 심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옳고 그름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며 살고 있진 않은가 고민하게 되죠. 누군가를 늘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에 맞춰서 재단하고, 넌 이건 틀렸어, 넌 이건 잘못됐어, 매 순간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 어쩌면 매일 선악과를 먹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은 이러한 악순환,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와 응징과 그렇게 비난과 판단,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세상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어요. 누군가 피해를 봐야 합니다. 누군가 피를 봐야 하죠. 나의 이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죠.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고백으로 내가 당신들을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복수하지 않는다는 이런 결정으로 악순환을 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겪었던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이유를 해석하는 본문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그렇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뒤집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그 어떤 악함도 인간의 악한 동기마저도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물었던 신종론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죠. 대답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사용하셔서 마침내 선으로 바꾸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부당한, 너무 부당한 재판으로 하룻밤 만에, 원래 로마에는 한 3일 정도의 기한을 주고 변호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줍니다. 그러나 하룻밤에, 그것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유월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풀어주죠.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부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악함, 그 악한 동기, 그 악한 행동을 하나님은 바꾸사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시는 것을 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섭리입니다. 섭리란 이 땅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돌보시고 모든 인생들을 개입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우리 이 인류와 우리 모든 인생들을 섭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녀들까지도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 자녀들도 돌보고 그와 함께 시간을 갖는 그러한 실질적인 화해를, 화평을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죠.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서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은 11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아버지 야곱의 그 열조들의 삶에 비하면 110세는 굉장히 짧은 삶이죠. 물론 애굽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연수로 이해됩니다.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애굽의 장래로 치면 호상이죠. 하지만 비교적 그런 열조들에 비해 일찍 명을 달리했습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밀도 있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또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손자들의 자녀들까지도 양육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말로 치면 정말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정말 축복 속에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장례하고도 그는 한 50여 년 동안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동생들과 형제들과 자녀들과 그 모든 것들을 돌보는 삶을 산 것이죠. 그리고 24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의 유언과 또한 그의 죽음을 기록함으로 요셉 스토리를 마무리하고 또 창세기를 결말을 짓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당신들을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입니다. 이제껏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형제들을 돌보았다면 나는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는 자신의 죽음을 뛰어넘는 신뢰였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앞으로 대대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관을 알 수 있죠. 요셉의 온 생애를 돌보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요셉뿐 아니라 다가올 다음 세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결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의 추격전을 보게 됩니다. 도망가고 도망가도 은혜로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십시오. 요셉의 죽음은 애굽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행해졌습니다. 뭐 향을 넣고 또 애굽 땅에 묻혔죠. 애굽에서 입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기까지도 이 애굽을 묵상하거나 애굽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땅을 소망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해골을 메고 그 땅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죽기 전에 정말 많은 것들을 물려주고 싶겠죠. 그동안 살았던 삶의 걸음들을 이야기해주고 소중한 관계와 소중한 사람, 정말 인생에 끊임없이 추구했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자녀에게 알려주고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실수했었어 라는 그런 실수담도 자녀에게 알려주고 싶겠죠. 그리고 가장 소중히 여겼던 물건까지도 모두 다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남기고 싶어 하겠죠. 또한 뭐 세계 최강대국인 이 당시 애굽 그 총리로서의 죽음은 뭐 엄청난 유산이 남겨져 있겠죠. 지금 뉴스를 보면 대기업의 상속도 상속세만 뭐 10조를 넘게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총리 요셉의 상속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우리가 뭐 회사만 크게 해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고 뭐 교회만 좀 크게 해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길을 쓰지 않습니까? 뭐 총리 자리는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뭐 최소 애굽에서 금배지 정도는 달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애굽에서의 대대의 명문가를 만들 기초를 세워놓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이 애굽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망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약속하라, 반드시 지키라. 그래서 이러한 약속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이 신앙의 유산은 애굽을 추구하지 않고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이 신앙의 유산은 대대로 이어져서 430년 후에 출애굽과 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해골이 세겜 땅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00년이 넘도록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에 이 요셉에 대한 본문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까지도 내다본 것이죠. 죽음을 넘어, 자신의 죽음을 넘어 출애굽까지 소망한 것입니다. 마치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 태어난 곳으로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듯 크리스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을 추구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것을 가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동화되거나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끔 하는 요셉의 유언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라, 빛과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 50장에는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합니다. 태어남과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는 죽음이죠. 이 요셉의 죽음을 통해 요셉은 저 출애굽과 마침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바라보았듯이 우리 또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저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넘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부활을 바라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들어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의 섭리로 영원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섭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악한 우리의 생각과 악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선을 이루며 구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있는 우리의 손을 펴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뜻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진 수많은 고난을 바라보며 그 고난에 함몰되거나 그 고난으로 인해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침내 그 고난까지도 선한 것으로 바꾸시며 마침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늘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